원래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은 18절까지입니다만 제가 18절까지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저희가 11절까지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해주신 모든 율례를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새벽 예배 때 계속해서 읽어왔던 이 출애굽기 20장 그 10계명 이후부터 20장 22절부터 바로 요 직전 본문까지 23장 33절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모두 시내산 위에 있는 그 모세에게만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홀로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시내산 아래로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내용들을 백성들에게 전달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전해준 그 하나님의 율례를 다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여호와께서 이거 말씀해 주신 거 이거 좋습니다. 우리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그게 지금 3절 말씀에 있는 거예요.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함해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게 어떤 장면과 같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에 가면 한 쌍의 남녀가 서가지고 결혼할 겁니까? 머리가 검은 머리, 흰머리 파뿌리대까지 사랑할 겁니까? 하면 거기서 아이드, 네 그렇게 할 겁니다 하고 결혼하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 와가지고 사실 그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미 그 두 사람은 결혼식 하기 전에 너 나랑 결혼할 거지? 결혼할 거야. 그렇게 돼가지고 그 공식적으로 세레모니를 하는 거지 사실 그 이전에도 이미 할 게 다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것도 비슷해요. 3절 말씀 보시면 후반절에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게 나왔는데 7절 보시면 여기 또 나와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3절은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여러분하고 이렇게 규례 맺자 그랬는데 맺을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맺을게요 그렇게 구두로 얘기한 거고 7절에서는 진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행하리로다가 오늘 두 번 나오는 거죠. 자 3절 이어서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해주신 모든 말씀을 글로 기록합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자 여태까지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3장 33절까지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혼자 다 듣고 온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요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그거 지키겠습니다 하나님하고 언약 맺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그 모든 율례를 지금 글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지켜야 하는 계약서를 지금 작성하는 거예요. 그 율례를 그래서 글로 남겨두고 있는 거죠. 고대 근동지방에서는요 두 사람 사이에서 혹은 민족과 국가 사이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 그 내용을 글자로 기록하여서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아주 관례적인 일이었어요. 오늘날도 그렇죠. 우리도 뭐 집을 사고 팔 때나 뭐 어떤 걸 계약할 때 이렇게 문서로 남기잖아요. 언약의 내용이 문서화됨으로써 언약을 체결하는 두 당사자가 나중에 나는 그런 거 계약한 적 없습니다 이렇게 시치미를 뗄 수도 있고 내가 아는 계약 내용은 좀 다른데요 이렇게 변경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언약을 배약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글로써 이걸 남겨두는 거죠. 오늘 우리가 계약서를 쓰는 이유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던 그 언약의 내용을 한자도 빠짐없이 다 글로써 남겨주고 있는 거죠. 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이 모든 율례의 내용을 문서화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이후 백성들과 함께 시내산 아래에 제단을 쌓습니다. 짐승의 피를 뿌리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까? 이거 이해하기 쉽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하고 지금 결혼식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딱 쉽습니다. 지금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또 열두 개의 돌기둥도 세웠어요. 제단도 쌓아놨고 열기둥도 세워놨고 고대 근동 이 지방에서는 국가나 민족, 부족들이 서로 상호 동맹을 맺을 때에 특별한 계약을 체결한 뒤에 이 언약의 신실성, 우리가 이거 반드시 지킬 겁니다, 우리가 이거 잊지 맙시다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로 무더기를 쌓아놓거나 아니면 돌로 기둥을 쌓아놨거든요. 성경에 이걸 주상 이런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는데,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모세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을 상징하는 열두 지파의 상징인 열두 개의 돌기둥을 세워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모세는 소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번제는요 태울 때에 모든 것을 다 태워요. 그 제물에 남김없이. 그것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 제단 위에 태우는 번제물이 다 남김없이 불태우는 것처럼 나의 삶도 남김없이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나 모든 것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게 번제의 의미예요. 화목제는 뭡니까? 화목제는 번제랑 다르게요, 그 일부를, 고기를 일부러 떼가지고 백성들이 먹습니다. 식사교제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집에 누군가를 초대해서 밥 먹는다 그러면 우리가 뭐 밥 먹기 싫은 사람 초대하겠습니까? 얼굴 보기 싫은 사람 초대하겠어요? 이 밥 먹는다라는 건 친교의 의미잖아요. 이 사람하고 나랑, 우리나라 이 개념의 식구라는 개념이 있듯이 밥 먹는 나랑 같은 아주 친밀한 사람입니다. 그 의미가 있잖아요. 화목제 역시 그래요. 화목제는 이 소나 양을 태울 때 다 태우지 않고 번제와 다르게 그 중에 일부 고기를 떼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서 먹으면서 하나님하고 식사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하고 우리가 지금 친밀한 그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과 내가 연합합니다, 그런 표현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 모든 걸 다 태움으로써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요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화목제 하나님하고 식사 교제하는 요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지금 언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모세가 번제와 화목제로 사용했던 그 소의 피를 취하여서 이 양푼 두 개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하나는 양푼 반에, 양푼에다가 담아놓고 나머지 반은 이 제단에다가 뿌리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피는 뭘 상징합니까?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피는 제사뿐만 아니라 언약을 체결할 때 필수적인 요소죠. 모세가 이 피의 반은 제단에다가 뿌렸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렸어요. 피가 뭘 상징한다고요? 생명이요. 생명을 상징하는 이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지금 맺는 이 언약은 기필코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반영하는 거예요. 모세는 앞서 자신이 작성하여 둔 아까 그 율례를 다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이제 낭독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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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줄 수 있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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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지키겠습니까? 그랬더니 7절 후반절에, 우리 7절 한번 전체 같이 읽죠. 시작.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왜 우리가 결혼식 가면 주례할 때 목사님이 그 앞에 주례 붙으시는 분이 이거 얘기하잖아요. 우리 신랑 아무개 군은 신부 아무개 양을 뭐 이렇게 이렇게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면 예 대답하는 것처럼 지금 언약서를 모세가 다 읽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렇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딱 그렇게 한 거죠. 자,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으로써 하나님과 언약 맺겠습니다, 구두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서 백성에게 뿌리는 거죠. 여러분 이거 피로 지금 언약 맺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언약 안 지키면 이 동물이 피를 흘리면서 죽는 것처럼 여러분도 반드시 죽을 겁니다. 여러분 목숨을 바쳐서 이 언약을 지켜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피로 뿌리는 거죠. 그리고 이 언약 당사자의 생명으로서 그 값을 책임진다라는 의미로 피를 뿌리는 거죠. 근데 아까 6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모세가 피를 취하여서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또 어디다 뿌렸어요? 제단에다 뿌렸잖아요. 제단에다. 이게 무슨 뭘 상징합니까?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신랑에게만 물어봅니까? 신부에게도 물어보죠. 신부에게만 물어보는 결혼식도 없어요. 반드시 신랑에게도 물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언약 지킬 겁니까? 오케이. 피 뿌렸잖아요. 그럼 제단에 뿌린 거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주님께서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존재의 언약식이 존재하는 거죠. 자, 이로써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피로 맺은 언약신이 체결되었어요. 자,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이제 나올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결혼식 끝나면 2부 순서가 뭐죠? 밥 먹어야죠. 이거는 만국 공통입니다. 어느 나라를 가도요, 결혼식 끝나면 피로연이 있어요. 늘 밥 먹어요. 지금 이 언약식도 끝났어요. 그럼 뭐 해야겠어요? 밥 먹어야죠. 이제 그 장면이 나올 거예요. 자, 언약을 체결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근데 사실 하나님 앞에는 아무나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표로 식사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뽑으시는데, 1절로 다시 넘어가서요. 자,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하고 같이 식사할 그 명단이에요.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누가 올라갑니까? 모세가 올라가고요. 모세의 형 아론은 왜 올라갔을까요? 이 사람은 나중에 대제사장 되기 때문에 민족을 대표해서 나가고,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장남과 차남인 나답과 아비후, 이 두 사람이 나중에 이제 아론을 뒤이어서 제사장이 되어야 될 사람이니까 이 두 사람이 대표로 올라가는 거죠. 나중에 이 두 사람은 죽어요. 안타깝게도 죄를 지어서.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올라가는데요. 이스라엘의 지파가 총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죠. 그 12지파에서 아마 6명씩 대표를 뽑았을 거라 그래요. 그러면 12 곱하기 6 하면 총 몇 명이 돼요 원래? 빨리 한번 계산해 보세요. 12 곱하기 6. 72명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70명이 됐어요. 왜 그러죠? 나답과 아비후가 레위 지파의 대표로서 이미 두 명이 나왔으니까 72에서 2를 뺀 70명이 나왔을 것이다.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파에 총 6명씩 대표로 레위 지파에서는 나답과 아비후를 제외한 4명이 와서 총 70명, 그리고 이제 대제상이 돼야 될 아론까지 모세와 함께 넘어가는 거죠. 자, 머릿속에 시내산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지금 시내산은요, 어때요? 번개가 내려치고 있고요, 우레 소리가 나고 있고요, 빽빽한 구름이 온 산을 덮었고요, 그 구름 안에서 불이 막 맹렬한 불이 타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시내산 경계, 그 산 기슭에는 경계선을 쳐놔서 가축도 짐승도 사람도 그거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거 건너가면 바로 죽습니다. 하나님이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언약시를 체결하시고 나서, 모세야, 너 아론하고 아론의 장남 차남 나답과 아비후하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0명의 장로들하고 너 올라와라.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이 건너갈 수 없는 경계선을 이제 넘어가지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경계선을 건너가지고 산 중턱쯤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꼭대기는 아니고 산 중턱쯤에 있는 거죠. 자, 9절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자, 모세를 포함한 지도자들이 언약식이 끝나고 지금 피로연하로 올라간다 그랬죠. 하나님하고 식사교제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거기까지는 안 간 것 같고 한 산 중턱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가장 놀라운 표현이 10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이스라엘 하나님을 뭐 했다 그랬어요? 봤대요. 직접 두 눈으로 봤대요. 여러분,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본체를 보고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본 것은 하나님의 본체를 본 게 아니라 사실 뭘 봤어요?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 혹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의 한 부분만을 보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를 직접 목격하는 사람은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하고 대면했다라고 말하는 모세도 하나님을 정면으로 본 게 아니라 뭘 봤어요? 하나님의 등밖에 못 봤어요, 모세도. 자, 여기 있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부분만 본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앉아계신 그 영광스러운 보좌의 그 발 아래 부분만 본 거예요. 발 아래 부분만. 근데 그 모습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거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청옥은 어떤 보석입니까? 파란색 사파이어. 네. 실제로 저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사파이어가 어떻게 생긴지는 우리가 대충 알잖아요. 그 색깔이나 이런 거 파란 보석이죠. 파란 보석. 우리가 성경에는 남보석이라고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를 보니까 요 사파이어를 이렇게 수놓은 듯이 쫙 펼쳐놓은 것 같은 너무나도 그 투명하고 아름다운 모습, 그게 얼마나 멋진지 하늘을 펼쳐놓은 것 같은, 하늘을 수놓은 것 같은 청명한 그 모습이 그 발 앞에, 발 아래에 펼쳐져 있다라고 있어요. 나중에 이거 요한계시록 가면요 하나님의 이 보좌 앞에 바다가 펼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일맥상통하게 나중에 그 모습이 나와요. 근데 오늘 이 10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 같이 청명. 그러니까 뭔가 보긴 봤는데 설명을 하려니까 beyond description. 이게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발 아래에 있는 모습을 봤는데도 이미 인간이 자기의 말로서 형용할 수 없는 만큼 그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어찌 됐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모습을 보는데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죠. 자, 11절 말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을 보면서 그 앞에서 식사를 하는 장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원래 이 시내산에서 주님이 언약을 체결하실 때 산 기슭에다가 손으로 이렇게 딱 쳐놔서 너희 이거 넘어오면 짐승이든지 가축이든지 사람이든지 돌로 쳐서 죽이든지 화살을 쏴서 죽이든지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죽을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그 70명의 장로진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나비우가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산 중턱까지 올라갔거든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지금 번개가 내려치고 있고 우레 소리가 들리고 빽빽한 구름과 나팔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리고 산 중턱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봤는데 그 발 아래 모습이 사파이어를 펴어서 깔아놓은 것처럼 하늘에 청명한 것처럼 그 모습이 앞에 펼쳐지니까 얼마나 웅장해요. 우리가 지금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만 있겠죠. 원래는 하나님의 이 모습을 보면 반드시 죽었어야 됐어요. 죄 있는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자, 근데 11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이들을 죽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장면이 더 기가 막히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자, 결혼식 끝나면 뭐 한다고요? 피로연해야죠. 먹어야죠, 같이. 그게 원래 완성되는 거잖아요, 결혼식에. 하나님하고 언약 끝나자마자 뒤따르는 것이 이 식사예요. 이게 원래 고대 근동도 똑같습니다. 두 사람이 언약을 체결하면 그 언약에 대해서 함께 우리 연합하는 의미로 언약 당사자들까지 식사하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식사의 교제를 드렸어요. 이게 무슨 음식일까 생각해보면 앞서 번제 드렸고 화목제 드렸을 때 그 고기 따로 뗀다 그랬죠. 그거 가지고 올라와서 아마 하나님 앞에 먹었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죠. 여기 이 11절에 쓰여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할 때 이 먹고 마셨다라는 거는요 페스티벌이에요. 원래 이 파티, 잔치하는 거예요. 연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하고 이 언약의 체결의 시간을 가졌던 거죠. 자, 근데 오늘 이 장면 보면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저는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 사람들 너무 부럽더라고요. 야, 내 평생의 소원이 이 11절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시고 살 수 있으면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일까? 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부러워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아, 우리가 이미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살고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보니까요 그분은 번제와 화목제로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피 뿌렸잖아요. 양푼에 담아서 뿌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가운데 뿌려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자, 그럼 우리 하나님하고 식사해야죠. 우리도 언제 합니까? 성찬이죠. 성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화목제물의 그 고기를 주님 앞에 먹었듯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로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그 찢어진 살을 우리가 빵을 먹습니다만 그게 뭘 상징해요?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찢으신 주님의 살입니다 하고 먹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주님 앞에 있는 거죠. 아,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에 나왔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했었던 그 식사를 우리도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같이 공동 식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요 얼마나 우리는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이 됐거든요. 200만 명 중에 70명 뽑았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금 시내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야, 나도 하나님 한번 봤으면 좋겠다. 나도 저 피로연에 참석해서 나도 하나님하고 밥 먹어봤으면 좋겠다. 얼마나 부럽겠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심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식사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언약의 수혜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피로 우리와 함께 새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되십니다. 다른 남자 볼 필요 없어요. 세상의 다른 신들, 세상의 우상들 우리가 볼 필요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유일한 신랑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만을 가장 많이 사랑하시고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만을 예배하며 그분만을 노래하며 그분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언약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시내산 언약 세우는 거 봤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저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이 모습을 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부러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생각해보면 우리는 저들보다 더 좋은 언약의 수혜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맺어진 새 언약의 하나님 수혜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마시며 살아갑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이 축제와 같은 인생을 사는 복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의미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인지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감격하며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언약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